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53장 통일 506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 담아 안아서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간절히 알 3절부터요. 성령에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노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 말씀으로 봉헌 고백하시겠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봉헌송 하신 다음에 이충현 집사님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과 19장 그리고 열왕기상 세 부분입니다. 제가 16장 7절 합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구절해 주십시오. 아비세가 왕에게 아뢰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리아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19장 20절 해주십시오.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 맨 먼저 높으신 임금님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세가 그 말을 받아서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므이가 저주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다윗이 말하였다. 수리아 아들들은 들으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았어야 되겠느냐? 왕이 시므이에게 맹세하였다.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열왕기상 2장 12절 해주십시오.
그는 우리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했어.
제가 36절 합니다. 그 뒤에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다가 당신이 살 집을 짓고 거기에서만 살도록 하시오. 다른 어느 곳으로든지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돼요. 바깥으로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걷는 날에는
당신은 다시 집을 짓으시오.
당신이 죽는 것은 바로 당신 죄 때문임을 명죠. 제가 40절 합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의 종들을 찾아오려고 가드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동네입니다.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는 블레셋의 왕입니다. 시므이가 직접 내려가 가드에서 자기 종들을 데리고 왔다. 46절 하십시오. 왕이 요도야의 아들 분에게 명령하니 그가 바깥으로 나가서 시므이를 쳐주겠다.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람을 다 쳐주겠다는데 아멘 하는 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성경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아가면서 우리가 지난 한 몇 주 동안에 오랫동안에 우리가 용서라든지 은혜에 대해서 쭉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요. 그 은혜를 주었을 때에 이렇게 죄라는 거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있는 이 이슈들이 어떤 문제를 드린지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게 앞으로 몇 주간 계속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으시면 사무엘하 그 뒷부분을 좀 읽어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은혜라는 주제로 우리가 다루면서 그 므비보셋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입장 또 은혜를 주는 입장 다뤘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람과 맺는 관계가 우리가 은혜로운 관계가 되는데 이 관계가 계속돼야 되는데 이 은혜로운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는지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해서 피해갈 때에 그 읽어보시면은 아주 가슴 아픈 말, 포악한 언행을 일삼았던 시므이와 다윗, 그리고 다윗의 옆에서 지켰던 그 비서 수행장관이라 그럴까요? 군대 장관 아비새의 그 관계를 통해서 보면서요. 첫 번째 우리가 스토리에서는 아비새라는 사람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므이와 다윗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그 관계를 통해서 두 번째는 시므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서요. 여러분 남들 생각지 마시고요. 내 자신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고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잡혀지는 부분들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비새의 이야기입니다. 시므이는 한 일을 보면요. 상대를 때려서 승점을 올리는 권투 경기도요. 쓰러진 선수를 공격하면 파울로 반칙으로 여겨서 벌점을 매깁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오지로 피신하는 다윗에게 시므이가 한 일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기 바로 전에 계곡에 저 건너편이에요. 그러니까 마주는 보이는데 건너가기는 힘든 그런 자리입니다. 그 건너편에서 돌을 던지고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은 내려가는데 위에서 흙을 막 뿌리고요. 그렇게 하고 독설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 네가 오죽했으면 네 아들이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이러면서 거기에서 너는 피 뿌린 살인자고 네 핸대로 받는다 그러고 이렇게 막 폭언을 퍼붓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의 그 위기를 지나가는 다윗에게 도움은 안 주어도 또는 모른 척만 해도 될 것을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을 정도로 약점을 후벼파며 인격적인 모독과 굴욕감을 최대로 증폭하려는 야비한 의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 당하지 않습니까? 그냥 옆에만 있어줘도 좋을 것인데 그걸 그렇게까지 해서 이렇게까지 가야만 할까? 자기하고 내하고 뭐 그렇게까지 그게 있다고 이렇게까지만 해야만 될까? 그런 것들이 차라리 저 사람이 원래 원수처럼 보이고 대적이면은 되는데 별 그 정도까지 아닌 것 같은데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하실 때는 내 마음속에 깊이 상처로 됩니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처신할까? 옆에서 듣고 보다 못해서 아비새라는 사람이 분노를 낼 때에,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으로 따지면 좀 고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내 대신해서 그래도 나중에라도 밥이라도 한번 사주면 고맙다라고 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자연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게 도와주고 분을 대신해 내준 아비새에게 내일에 네가 왜 나서니?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쏟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분노를 오히려 아비새에게 격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시므이의 그 저주와 홀대를 그 무시를요 그냥 묵묵히 용납하고 받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요 아비새가 보는 것과는 판년이 다른 관점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아비새가 다윗이 돌아올 때 전쟁에서 다 반란이 평정 돌아올 때도 똑같은 장면이 또 나옵니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관점을 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건 좀 깊은 이야기입니다.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비새라는 사람에 대해서 시므이라는 경우를 통해서 아비새를 경우를 보는 것입니다. 아비새가 보는 현실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쫓겨가느냐? 저 대적이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집안 이야기예요. 이렇게 아비새는 다윗의 형의 이렇게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카 뭐 이런 관계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아버지의 형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사촌들이에요. 다들 거기에. 그리고 그런데 압살롬은 또 거기 자기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집안끼리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아비새가 보는 현실은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쫓기느냐? 왜 이렇게 형편이 되느냐? 지금 우리의 문제는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압살롬과 그의 군대가 다윗과 일행의 생사 여탈권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주권을 거기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그런 행동을 부추기는 아주 괘씸한 선전 몰이꾼이고 회방꾼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포에 쫓겨서 지금 행동하면서 죄송합니다. 가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의 시야를 잡고 있는 인물은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주님께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개인 이름이에요. 제가 이진석이라는 개인 이름이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맨 처음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혹시 그렇게 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아비새에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군대 장관들이 다 모아놓고는 말하면서 더 확신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더욱더 말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다윗의 시야를 잡고 있는 인물은요. 압살롬도 아니고요. 시므이도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지금 나가 쫓기 우리 같으면은 일반적인 생각 같았으면은 정신을 못 차리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대해서 한국 속담에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또 차리면 살린다 그랬는데 그 신자가 정신을 차리는 방법은 정신 차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 시야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영적인 시야입니다. 주인이 누구신지 누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다 나의 시야를 고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의 유명한 전쟁 처음 다윗이 시작했을 때에 그때도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갔을 때에 그 군장하고 거기에서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 자리에서 다윗이 했던 이야기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고 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일관되게 그 관점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사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보니까 시므이가 지어내는 억울한 말로 분내고 속상할 여유가 없습니다. 네 때문에 시므이는 사울의 집안 사람이거든요. 첫 번째 왕조예요. 사울의 집을 자기가 다윗이 네 때문에 망하게 했다는 말은 틀렸지만 사실은 밧세바와 간통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이었던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시므이가 말한 대로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라는 그 말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가서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심지어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라고 인정하는 것. 다윗이 사람이 성인군자라서 또는 패배주의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포자기로 하는 말과 행동이 아닙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성경에요.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이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누가 알겠어. 다윗은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시므이를 은혜로 용납하고 받아주듯이 혹시나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주님께서 자기도 긍휼히 보시고 은혜로 용납하고 받아주시기를 간구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거 따라오십니까? 동일한 원리를 예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여러분 많이 아시는 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듯이 나는 사실은 그 죄만 가지고도 벌써 죽었어야 마땅한 죄인데 혹시나 하나님이 나에게도 똑같은 긍휼로 나를 받아주실까라는 그런 간절함의 고백입니다.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을 이제는 시므이가 또 맞습니다. 비굴할 정도로 저 자세로 제일 먼저 맞이하며 목숨을 구걸하는 시므이의 속보이는 행동을 역겨워하며 측근 아비새는 또 말합니다. 죽여야 마땅하다고 또 다윗을 부축키지만 다윗은 나의 일에 내가 왜 나섰느냐고 그를 꾸짖습니다. 그러면 나의 일은 무엇이고 그 사람이 나선 일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심지어 바로 그렇게 말하는 내가 나의 대적이라고까지 합니다. 지금 다윗은 영안을 부릅뜨고 보이는 현상 뒤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하나님과 사탄의 그 공방을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아비새의 조언 뒤에서 숨어서 들어오는 쓱 들어오는 사탄의 수를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를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그전에 제자들이 많이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병고치고 말 때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럼 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이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내가 고난을 기다리고 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하고 나니까 그 따르던 사람들이 샥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왔던 기대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may never be 에 메게니토라고 원어에 말하는 한 말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런 일이 안 되도록 자기가 지켜주겠다고 그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충신의 말 아닙니까? 죽은 이러면서 하는 건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호되게 꾸지람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고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순신 장군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그 뒤에서 지금 아비새에게 내가 보는 세계관이 처음에도 모르느냐 두 번에도 모르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꾸려가는 여기에 있어서 그 뒤에서 도와주는 척하면서 들어오는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네가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주권으로 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내 개인의 사감이나 복수가 하는 것처럼 이것을 갖고 가지 말라라고 냉정하게 딱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할 수가 있어야 아비새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요. 지금까지 했던 다윗이 했던 것은 힘이 없으니까 했던 거였지 힘 차리고 나니까 이제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는 그 꼴밖에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저 술에 술 탄듯 물에 물 탄듯 착하게 마음만 먹으면 절로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다닐 때에 하나님의 그 천사가 다니는 그 성령이 다니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 다니시니 바퀴가 있는데 바퀴가 네 개가 있는데 바퀴가 둥그래요. 둥근데 그 바퀴가 좌우에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바퀴가 둥그러니까 이거는 좌우 안팎 애니타임 쉽게 다 움직입니다. 그냥 우리 자동차 바퀴가 아니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영안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사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같이 바라보며 그 세계 안에서 지금 계산을 두드리며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의지로 인격으로 수양으로 되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또 옆에 좋은 영적인 교훈들을 받아가면서 멘토를 받아가면서 같이 이렇게 매 같은 눈으로 이것을 그 보면서 조심조심 물어보면서 가는 그것을 할 수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지. 사탄은 수시로 이것을 왔다 갔다 하는데 옛날에 한번 했다고 어제와 오늘이 다른데요. 이 시간과 저 시간이 달라지는데요.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가면서 가야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라는 말이 식구를 내 집안 원수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그냥 제일 가까이 생각하고 아무런 무방비 상태로 내려가 여 자리에서 거기에서 들어오기가 쉬우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눈을 똑똑히 뜨면서 말씀으로 잘 경성하면서 매일 큐티하면서 물어보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눈이 깨어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심의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면서요.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쭉 남기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요, 왕이 될 때에요. 우리는 저절로 왕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렇게 다윗이 솔로몬을 왕이 되기로 약속을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미루었는가? 지금 솔로몬은요, 왕을 세운다는 말은 솔로몬 왕권의 기반이 뭡니까? 간통녀 밧세바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이거는 그 전에 딴 사람들은 왕자들은 다 딴 나라의 왕 그 공주의 배경들이 다 있어요. 누구 누구의 아들이고요. 다 호족들이 있고 배경들이 있는데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도요. 사람의 상식으로도요. 왕권의 기반이 제일 없어요. 그렇게 열왕기상 읽어보시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온 배경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윗도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코너에 몰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다윗이 솔로몬을 살아있을 때 맨 마지막에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므이를 거론합니다. 거론하면서 시므이를 죄 없다고 하지 마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흰머리가 그냥 가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처신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들을 때에 얼핏 드는 생각은 뒤끝 있구나. 참고 있구나. 있다가 마치 이렇게 갓파더라는 대부라는 영화 1편 보면은 그 아버지가 딱 돈 꼴레오니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한테 딱 말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자 말자 그냥 쫙 정적들을 처리하는 그런 장면을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될 거라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시므이를 죄 없다고 여기지 말라고 하는 이게 다윗의 차원이 있고 솔로몬의 차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실 포인트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므이를 죄 없다고 여기지 말라고 하는 다윗의 포인트는 시므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다윗이 용서를 베푼 것과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용서를 베풀어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자기가 감내해서 베푼 것과 시므이가 그 은혜를 그 기회를 은혜로 깊이 새기며 죄를 자성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므이가 다윗을 맞으러 올 때에 죄를 짓도록 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죄인의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때 맞으러 올 때는요,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죄값을 내지 않을 근거로 거기 읽어보시면 나와요. 제일 먼저 내가 제일 먼저 왕이 이렇게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왔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따르는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끌고 왔다는 이유를 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를 대동하고 오는가 하면은 그 지난주까지 므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 근데 그 사람은 바로 그 전에 장면에서는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기의 추천을 그 시바가 그렇게 속였다는 건 모르고요. 데리고 옵니다. 지금 시므이가 다윗을 맞으러 올 때 자기가 죄값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은혜를 구하는 근거가 자기의 선행입니다. 그리고 은연 중에 내가 이렇게 힘과 영향력이 있다는 세를 과시합니다. 이 1,000명을 데리고 왔던. 나를 무시하면은 이 1,000명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그것이 말 안에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이런 피해를 주었군요. 거기 대해서 자성하고 아파하는 그것은 없고요. 시므이의 관심은 자기가 지은 죄로 당할 부정적인 결과와 불이익은 심각히 여겨도 정작 죄의 심각성과 그런 죄를 짓는 자신과 내면에 숨어있는 죄성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교인 문답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니면은 죄인이니까 죄를 짓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면은 그 죄 하나만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노력하면 돼요. 근데 마치 그저 두더지 게임 잡듯이 이거 잡으면 저거 나오고 저거 잡으면 저거 나오는 거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저 설교 중에도 하는 게 설교하는 게 죄를 짓는 거고 부모로 사는 게 죄를 짓는 거고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모자란 것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공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로 나를 완전히 안아주셔서 내 죄를 대속하지 않으면 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그저 내가 수양으로 노력으로 그저 면벽 바라문 해가지고 수양 많이 해서 돌을 깨쳐서 될 수 있는 거면은 예수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커버하려고 해도 하나님만큼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평가는 그를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말라는 말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왕권이 있지만은 언젠가는, 그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다윗이 자기에게 있어서 지었던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원죄라 그럽니다. 죄인, 죄를 짓게끔 만들어내는 그 원래 있는 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말해서 이거 잘못, 저거 잘못, 그거는요, 그거는 그냥 그림자예요. 그 안에 숨어있는 이것을 마치 종기를 뽑더라도 그저 앞에서 있는 것과 심을 뽑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저 봉합을 했지 안에 있는 문제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어. 여러분, 이게 사람을 꿰뚫고 보는 영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윗이 알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솔로몬의 대처는요, 우리는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하면은요, 그래? 그러면 왕이 죽고, 난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네가 이랬지. 그래, 불러가지고 그냥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힘이 다 있는데. 그런데 솔로몬의 하는 대처가요, 이게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면, 너는 예루살렘 성에 죽을 때까지 머물겠고 이 성 밖을 벗어나면 죽임을 당한다 라고 말합니다. 시므이도 그 조건이 좋다고 동의하면서 예루살렘에 기거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아니라, 올무를 놓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주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저번에 우리 저기 그 여호수아서를 공부를 할 때에요, 가나안 땅에서 받고 난 다음에 그 마치 우리 델라웨어 강의 서쪽에는 필라델피아가 있고 동쪽에는 뉴저지 체리 있는 것처럼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으로 이스라엘 왕국에는 다 있는데, 거기에 각 영역에 세 곳씩, 강 이편에 세 곳, 저편에 세 곳, 레위인과 제사장이 기거하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City of Refuge, 또는 City of Peace, 평화의 도시예요. 그 도시의 역할은 뭔가 하면요, 누구든지요, 사람을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면서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날아가서 사람을 죽였다 치자. 그러면은 실수로 잘못해서 사람을 상해한 죄인들은 옛날의 법에서는요, 이렇게 법, 이렇게 추적하는 경찰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친족들이요. 그 옆에 있는 인근의 친족들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누구가 이렇게 잘못을 당했으면은 친족들이 제일 가까운 근친부터 시작해서 가문의 명예예요, 대신해서 복수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는 친족들이 만약에 누가 돈이 없어서 몸을 팔아서 이렇게 종이 돼버리면은 재산을 다 망했으면은 친족들이 순서대로 그것을 갚아주게끔 돼 있어요. 그게 룻기나 거기에 배경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 친족의 복수자들이 이 사람을 쫓아가서 그 복수를 하지 않으면은 그 가문은 힘이 없는 가문, 그 가문은 그거를 갖다 무시하는 가문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회교도나 이런 쪽에서 명예살인 이런 것들이 많이 횡행되고 있는 것들이 그런 배경에, 그런 역사적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곳이 세 곳의 도피성들이 각각이 있어요. 근데 그 도피성의 위치는 어딘가 하면요, 어떻게 배치가 되는가, 이스라엘 땅의 어느 곳이라도요, 그 사람이 사람을 잘못해서 죽였다 하십시다. 자기 실수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루길이면은 누구든지 간에 그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것은요. 자, 이 사람이 아! 해가지고 도망을 가면은 누군가 그것을 잡고 소식을 알려주고 그쪽에서 쫓아올 때에 하루길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달리기 할 때에 힘이 약한 사람이 뒤에 있고 힘 빨리 달리게 하는 사람은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과 똑같은 원리가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죄 없이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거기 대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친족의 복수자들이 그 성에 쫓아옵니다. 그러면 제사장 앞에 와서 케이스를 마련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증인 두 명 이상은 데리고 오고 근거를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하게 돼서 이 사람이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실수로 한 것이면은 친족의 복수자들이 이 사람을 타치를 못하고 그 사람은 그 성 안에 도피성 안에 머무는 동안에는 아무도 타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제사장이 죽고 나면은 그 제사장의 죽음을 뭐로 따지는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라도 고의성이냐 아니면 과실이냐 거기 따라서 구별이 따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죽음을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대신해서 죽은 대속의 죽음으로 인정을 해서 제사장이 죽고 나면은 그 사람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배치를 해놨어요. 이 모든 거가 거기 대해서 은혜의 원리를 그 밑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 그런데 동쪽의 세계, 서쪽의 세계 있으면은 예루살렘 성은 제일 큰 도피성이에요.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있고요. 거기에는 성막이 있고 거기에는 법궤 언약궤가 있고요. 거기에서 모든 세 가지 나머지 도피성들이 도피성 될 수 있는 이유는 가운데는 예루살렘의 도피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요. 지금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는요. 아주 심플해요. 내가 거기서 베냐민 그쪽에서 네가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네가 마음이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믿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도 너의 가장 큰 원수는 누구냐? 바로 너라는 거예요. 너의 죄에서부터 너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넌 누가 필요하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도피성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에덴 동산에서 네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먹으면 내가 정녕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이 마치 선악과가 빙 둘러 있는 것처럼 이 안에 머물러 살아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안에 있으면서 너에게 있어서 네가 가지고 있었던 왜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인지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님 앞에서 있는 기회를 가져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기회입니다. 심의가 그것도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도피성물의 안에서 있으면은 너는 살게 되지만은 내가 도피성 밖으로 나갈 때에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이것을 너는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거기 대해서는 그 책임은 내 죄값은 내가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나의 현실은 우리는요 다윗도 솔로몬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의 같이 하나님을 모욕했고 욕했고 그렇다가 우리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구차하게 노력하고 살아가던 우리를 다시금 그분께서 그냥 내치셔도 되는 것을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것이 오늘이라는 나의 현실이 이 은혜 안에서 살아라고 하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시므이가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데리고 있던 종 두 명 도망가니까 3년 지났으면은 잊어버렸겠지. 무시하고 그 종 두 명 잡으러 자기는 어떤 해방을 받았는데 그 두 명을 잡아서 오죽했으면 도망가겠어. 블레셋이란 나라는 골리앗이 속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원수가 되어 있는 그 나라의 왕에게 가가지고요. 그 두 명을 기어코 잡아서 와가지고 자기 밑에 종으로 삼는 그 일을 했던 그것이 백데나리온 빚진 자가 잡아가지고 천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가지고 네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로운 재물이나 유혹이나 사적인 감정이나 이런저런 사역에 끌려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금쪽같이 여러분 나의 에덴 동산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순간 이 자리가 이 현실이 나의 에덴 동산입니다. 살아있다는 이 자식 이 순간이 주님께서 그냥 거저 온 것이 아니라 나를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 것을 나를 그분께서 희생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사로잡혀서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며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활용하셔서 시므이같이 이 은혜를 사사로이 넘겨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목 기도하신 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있는 영안을 띄워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압살롬과 시므이는 바라보고 그 뒤에서 움직여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맹인처럼 됐던 아비새가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거듭 기회를 주시지만 내 초라한 욕심과 내 초라한 모습에만 그것 지켜보겠다고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며 어떤 희생과 어떤 투자로 만들어주신 도피성의 이 놀라운 예루살렘의 주님의 품의 이 은혜를 짓밟아 버리는 저가 되지 않을까 시므이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주여 버리지 말아주시고 주의 오른손 장중에 잡아주시고 제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수시로 변하고 정함이 없습니다. 주여 주의 피로 맑게 씻어주시고 누더기 같은 저의 의를 주여 주의 피로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세마포 흰옷으로 덮어주시고 주여 주님과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남은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457장 통일 510장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큰 시비나 도청을 내면 올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
주를 생각하니 수치된 마음으로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하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